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DJ 이현웅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9,595명이었습니다. 어제 20일 만에 만 명을 넘은 데 이어서 오늘도 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재유행 상황만은 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특히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데 서울 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를 더 많이 운행하는 비상수송 대책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양재천로 등 곳곳의 도로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출근하시는 분들, 또 외출 계획 있는 분들, 날씨 예보, 교통 상황 계속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요즘 고물가, 증시 폭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피해 입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어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청취자분들의 노무상담도 이어갑니다. 일하면서 생긴 고민들 있는 분들은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억 원대 채무와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양 가족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없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와요, 그죠?
네.
예,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다행히 잘 왔습니다.
네. 이 뉴스 보셨죠?
네.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꼭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요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좀 극한까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법원에서도 그런 거에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이제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나 네.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조윤아 양 가족 경제 사정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집 현관문에 법원 특별 우편 송달을 안내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 보이시나요?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 조양의 어머님의 카드사에서
예.
보낸 그 지급 명령인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일단 그 채권자들 중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가장 먼저 법적인 네. 절차를 밟기 때문에 네, 요새는 거의 한 2, 3주 만에 2, 3주만 연체가 되면 거의 네. 지급 명령이 채무자에게 발송되는 것 같습니다.
2, 3주라고 하는 거는 결제일로부터 2, 3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연체가 시작되면
예.
하루 이틀 지날 때는 이제 문자를 발송하고 며칠 지나면 전화를 하고 그게 이제 2, 3주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예 바로 그냥 지급 명령을 보내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건 연체를 하면 다음 달에 좀 연체료 붙어서 다시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카드요금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예전에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 기다려줬던 것 같은데 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 3주만 밀려도 지급 명령이 신청이 된다.
네.
조양 아버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판매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무언가 이유로 이제 가게를 접은 걸로 알려졌고요. 또 카드빚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뭐 개인 회생 혹은 파산 신청 이런 걸로 빚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이분의 그 모든 그 사정을 다 알긴 어려운데
네.
일단은 그 빚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이제 재산은 없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인 건 맞아서 네. 개인 파산이든 개인 회생이든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남편분만 그 빚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내분한테도 이 지급명이 날라온 거 봤을 때는 상당한 채무가 또 아내분한테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개인 그 파산을 하려고 하면 네. 그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이제 요런 걸로 이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네. 저기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해서 뭐 사치성 그 사용 금액 그리고 또 도박 사용 금액 그리고 사행성 채무 뭐 이런 것들은 면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일단 예 네, 그래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예. 대신에 일정 소득에서 일부를 내는 방향으로 이제 개인 회생을 하는 부분은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분이 그 사업을 접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소득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 회생이 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게 코인 관련 채무인지 혹은 뭐 증권 증시 관련 채무인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보통 그 채무자의 그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쫙 확인이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네. 검토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필수 서류는 아닌데 보통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좀 패턴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채무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누적되어 온 게 아니라 네. 최근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보정을 내리고 그러면 채무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코인 같은 경우 워낙 등락폭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좀 많이 오를 때는 이거 한탕 노려보자 뭐 이렇게 네네.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고려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전국적으로 그게 거의 고려가 안 됐고요. 왜냐면은 예. 이게 이제 채무자의 입장만 고려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이거를 넓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네. 이제 대출 그 과정에서 또 부실 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도 양측 입장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생겨서 지금 이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가상화폐를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가혹하다라는 네. 취지로 그 실무 준칙을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을 대출을 3천만 원 받아서 코인에 3천만 원 넣었다 그러면 네. 원래는 그 3천만 원을 나는 지금 다 손실되고 없지만 네. 앞으로 갚아야 될 변제금으로 법원에서 산정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그거
그러니까 원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원래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긴급하게 당장 다음 달부터 다음 달 7월 1일부터 손실금이 현재 어쨌든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일단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변제 재원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들어갔다가 지금은 일단은 손실금은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50% 손실을 봐서 한 1,5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면
네.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채무로 그렇죠. 인정을 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재산으로.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
네.
손실분을 반영을 해준다. 이런
네.
부분인 거죠.
네.
약간 최근의 흐름 때문에 또 고려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파산은 그렇고 회생의 경우 보면요. 회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좀 노력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가만히 되는 거잖아요.
네.
소득이 뭐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몇 달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네.
그 저기 최저 생계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위 소득이라고 해서
네.
그 중위 소득의 60%를 최저 생계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1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00만 원을 버는 분이면 116만 원을 빼고 84만 원이 이제 변제 재원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네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부양가족이 되면서
네네.
그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뭐 남편 그리고 부인 다 빚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파산이나 회생 신청 이런 거는 각각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부로서 같이 하는 건가요?
각각 하게 되는 거고 방법은 두 분이 같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분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할이 다른 경우도 있고 예. 또는 한 분은 일단 신용을 살려놓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둘이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순차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화면에서 많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조금만 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주실까요?
네.
예, 마이크 같이 움직여서 되고요.
네.
자, 유튜브 통해서 YTN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 굉장히 물광이시네요.
네,
네. 약간 개인회생 파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무거워져서 제가 살짝 가볍게 한번 전환을 해봤고, 요즘에 코인도 코인 나름이고, 뭐, 그 종목 주식도 주식 나름이지만, 루나의 경우에는 정말 뭐 소멸하다시피 했잖아요. 99%가 넘게. 이런 경우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뭐 회생이나 파산 신청도 많이 늘었나요?
일단 너무 많고요.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이분들의 나이를 알 수도 있지만
예.
여쭤보면 거의 이제 20, 30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뭐랄까 뭐 한탕주의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절박한 마음들도
예,
충분히
그럼요.
이런 투자의 행태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법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시고 재산이 있으신 분이 이제 좀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또 오래 했던 분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과
예.
사회 초년생들이 뭐랄까 첫 발을 잘못 내딛어서 이렇게 코인의 늪에 빠지게 된 경우로 완전히 동의시해서 보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제 제기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완화돼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관행이 있긴 한데 네, 근데 그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서 이제 법원에서 계속 준칙을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좀 나이가 젊고 아직 경제 능력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파산하고 회생은 완전히 그냥 별개인 거죠.
네.
파산이 취소된다고 회생으로 뭐 옮겨주고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파산을 취소하고 그냥 저기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을 합니다.
다시 신청하세요. 네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네.
그렇군요. 그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냐.
네.
네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느냐. 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보고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변제금을 얼마를 낼 거냐. 50만 원을 낼 거냐. 100만 원을 낼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채무자마다 좀 달리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런 부분이 일단 조건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숨기는 건 없는지
네,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소득은 진짜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제공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또 받아야 될 자료가 있으면 또 요청을 해서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아, 이 채무자는 이 정도 변제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갚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정이 좀 들어가겠죠?
감정을 보통 하진 않고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고 사이트에 있는 시세를 대략적으로 뭐 평균가를 산정하든지
네.
뭐 비슷한 스펙으로 이제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감정은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간이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으로 어느 정도
네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자동차가 운송수단인 것뿐만 아니고 진짜 생계인 네.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재산으로 되면서 이런 뭐 개인회생 혹은 파산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유지를 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이나 시스템 자체가 극단적으로 막 있는 거 다 처분하고
그리고 정산한다 이건 아닌
그게
거죠?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개인회생 제도기 때문에 빚독 쪽에서 좀 시달리게 하는 거를 좀 막아주고 좀 마음 편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서 기본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채무자가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네.
2천만 원짜리 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뭐 할부를 가지고 있던
그렇죠.
네. 어떻게든 실제 가치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경우들, 보통 10% 20%밖에 안 되는 경우들, 또는 심지어는 차량의 중고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차량이 재산으로 간주가 돼서 받는 불이익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개인 회생 파산 이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난일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워낙 고물가에 코로나도 겪었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뭐 회생이나 파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까? 이 네.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뭐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채무자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네. 뭐 핸드폰을 쓸 수 있냐, 뭐 해외를 나갈 수 있냐,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통장을 쓸 수 있냐 이런 걸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네.
일단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고 해외 출국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치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저기 뭐 비행기를 타는 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가장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결국 신용상 불이익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갚지 못해서 파산이든 회생을 선택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신용상 불이익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책을 받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고 5년 정도에 일단 신용상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예를 들면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이체 거래 이런 것들은 전혀 일단 문제가 없고 뭐 통장 새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다만 그 신분상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이제 파산자의 경우에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제 몇몇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 자체가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하는 거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차피 개인 파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인정을 받고 나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새로 대출받는 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개인 파산을 했다. 그러니까 면책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는 거라서 5년간은 그 등록된 상태를 대출기관이 심사를 할 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한 대출 같은 경우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대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회생이나 파산 신청 말고 채무를 좀 해결할 만한 방안은 없나요?
그 보통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둘 다 안 되거나
네.
또는 이게 둘 다 좀 부적절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
네.
예.
이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 회생이 그러니까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를 다 갚도록 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을 내도록 하는 대신에 빨리 이 채무자의 신용을 돌아오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3년 안에 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변제 재원을 마련해라 이런 취지인데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금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5천만 원 자체를 6년에서 8년 정도
네.
긴 기간으로 늘려주면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원리금을 거의 이제 탕감해주지는 않고 대신에 어쨌든 강제적으로 채권자들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강제적으로 늘려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면책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탕감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변제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신용도는 좀 늦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네.
것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빚을 지게 되면 독촉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빚을 갚으라고. 그런 거를 이기다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빚 독촉도 좀 과도하거나 방법이 잘못되면 불법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에게 굉장히 가혹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이제 좀 무서우신 분들이 뭐 집을 찾아온다든지 뭐 집기를 뭐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법원 그 국회에서 추심법, 채권자 추심법이라고 해서 추심을 이러한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 이 이외에는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야간 추심 금지라고 해서 이제 밤에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체 금지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추심기관이 두 군데 이상 선정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쪽에 변제해야 될지 채무자는 모르고 그리고 과도한 채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일단 불법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대출을 받아서 나의 대출을 갚으라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처벌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하고 친구한테 알리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네. 예를 들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뭐 예, 아파트라고 치면 네. 큰 소리를 치면서 이웃들에게 좀 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제재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방식까지를 제재할 순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채무자에게 고지를 할 때 아예 뭐 밀폐된 공간으로 채무자를 뭐 불러낸다든지 이렇게 할 순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조금 이걸 방지하려면 전화를 잘 받으시면 돼요.
전화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될 때 회사에도 연락을 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게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채무자가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화 자체를 피하는 경우들이 그쵸, 많은데
무섭고 예. 부담되고
가능하면 차라리 전화를 계속 받으셔서 갚겠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미성년 자녀들이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빚을 가진 상태로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 네. 이런 때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기존 제도로는 그 상속 개시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 상속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을 완전 포기하는 거고 네. 한정 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 그 변제하겠다 이런 뜻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들은 그런 절차를 밟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는 없고
제도는 네, 따로
국회에서 없고.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주체 슬라승배 슬라고시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라고시 응시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오늘 문제 드립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오른 금액인데요. 2014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460원 높은 금액이고요. 9,160원에서 460원 높은 금액,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월 환산액 201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보다 5% 오르게 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1번 10,000원, 2번 9,620원, 3번 90,000원, 1번 10,000원, 2번 9,620원, 3번 90,000원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1시간에 90,000원이요? 준비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퀵 디테일러 세트, 팽락닷컴에서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드립니다.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 아니고요.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0,000원, 2번 9,620원, 3번은 90,000원입니다.